오늘 봉독해 주신 히브리서 제5장 7절로 1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성품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겸손해야 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순종을 배우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온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 온 인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사탄에서 온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마치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과 불순종을 기록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열하루 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 것도 불순종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세계에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런던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역사와 전통과 영웅들을 높이는 화려한 개막식은 지구촌의 소망을 나타내는 문화의 결정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39세의 꽃다운 청년으로 순교를 당한 디트릭 반하퍼는 그의 저서 제자의 도라고 하는 책에서 다만 믿는 자만이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영어 번역에는 Only he who believes is obedient and only he who is obedient believes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곧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사도는 자기의 삶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것인가, 예수님의 순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에 대하여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 레위 자손도 아니요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말씀할 때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미 다윗이 예수님 나시기 1000년 전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여 기록한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세상에 나아가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였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한마디 질문을 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주님은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불만도 불평도 없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흠없는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가르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천한 가난한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즉 자기의 영광을 비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첫 번째 사건은 지성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정결한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인간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던 제사가 필요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댔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경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땅 위에 계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당하는 무슨 문제든지 어떠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불가능한 일, 통곡할 만한 일 무엇이든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무슨 문제를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존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많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와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교적인 부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교적인 부름에 거절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찍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이방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오늘 당하는 그런 고통을 그들은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에다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 존귀한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심은 이제 우리도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선교적인 사명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순종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인간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순종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겸손으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오직 기도로 주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을 위한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는 육체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복하여야 할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역사상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이기셨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주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주님이 당한 고통을 설명할 때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와 같은 고통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쓰던 히브리 방언 중에 하나인 아람으로 주님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버린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동사는 아자브라고 하는 동사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자브라고 하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고 사랑하던 사이인데 잊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있고, 가치가 없다고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고 하는 뜻이 있고, 묶어놓았던 줄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떠나버리시고 심판하시는 이 고통을 주님이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견디셨느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은 이런 우주적인 고통이 따르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크면 클수록 간절한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고통에서 순종하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죄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도 견디시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으면 땀 속에 핏방울이 섞여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이런 고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과하는 순종을 위하여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맥클린을 지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약 7년 반 동안 루인스빌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빌려서 지날 때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가 보고 지나가 봅니다. 그 교회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넘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기에 경외하심을 인하여라고 하는 헬라말 아포 테스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고대 히람 문헌에서는 제우스 신에게 경배할 때 경외심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서 경배하는 태도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동일한 의미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그 기도할 때에 힘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순종하셨는가?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은 순종을 하시게 되었는 순종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관하여 배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물론 더욱더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위한 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배우다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선생님에게 배운다 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선생이 없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에서 갈보리 언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상에 계시면서 주님은 슬픈 일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인간의 고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33년의 전체의 그 생애의 기간이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기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을 보고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비통하여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주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윌리엄슨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을 가르쳐서 교육적인 고난, The theme of educative suffering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순종의 학교의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순종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고 주님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생을 가져온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불순종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순종하는 힘을 얻으셨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고난의 순종학교를 통해서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